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얀 눈이 쏟아지는 아주 좋은 날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강해 설교 시리즈 갇힌 자의 자유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9주에 걸쳐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힘찬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돌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넘어서 승리의 도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리즈 앞에 단어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은 제가 했지만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뭐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몸과 마음이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뛰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쉬지 않고 빡빡하게 하루하루를 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중년 직장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톱 랭킹을 다툰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도전정신이 아닌 의무감으로 날마다 지리질 끌려가며 일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가? 자꾸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마음속에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는가? 좀처럼 쉽게 피로가 회복이 되질 않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 한숨이 나오고 사는 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다고 느껴지는가? 항상 내가 하는 일은 2% 어딘가 모자란다고 그런 절망적인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가? 지금 당장이라도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아는 사람들과 장소, 이 현실을 떠나서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드는가? 이 질문 중에 한 반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증상이 좀 심각하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피곤의 증상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너무 힘드니까 돌발적으로 해버린다는 사실이죠. 최악의 컨디션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사고가 나죠. 미국 중서부의 유명한 스키장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키장 사고의 대부분은 저녁 때 문 닫기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90%가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스키를 탄 스키어들의 몸은 그때쯤 되면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몸의 반사신경이 가장 둔감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스키어들이 눈을 휩쓸고 지나간 뒤라 이 설질도 눈이 파헤쳐질 대로 파헤쳐서 울퉁불퉁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거친 울퉁불퉁한 눈들이 얼어붙으니까 최악의 설질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스키어들이 특히 우리 한국 스키어들은 돈 아까우니까 폐장하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아주 빠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설질에다가 최악의 몸 컨디션에다가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합쳐져서 사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인생에서도 보면 정말 피곤에 지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최악의 상태인데 힘들 때 발작적으로 너무 중요한 결정을 돌발적으로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때려쳐버린다든지 사업을 그만둬버린다든지 그냥 아무하고나 확 결혼해버린다든지 확 결혼하면 확 이혼하게 되죠. 교회를 옮겨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나운 말을 그냥 확 뱉어버린다든지 피곤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피곤할 때 던진 말과 행동과 결정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뒀더라면 조금만 쉼표를 찍고 물러서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런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피로가 위험해요. 우리가 피로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확실한 비전과 우선순위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서부 농장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시장에 가서 트랙터를 사와서 밭을 갈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는 걸어가다가 자기 집 밭 경계선에 펜스가 몇 군데 망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저 펜스 고쳐야겠네? 그래서 펜스를 고치는데 필요한 망치와 못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고에 벽 한 군데가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겠네? 그래서 금이 간 것을 메꾸는데 필요한 시멘트를 빌리러 이웃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꽃밭에 물을 얹어가지고 꽃띠시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물 줘야겠네? 그래서 꽃에 물을 줄 물통과 물뿌리개를 가지러 가다가 오양간에 메인 젖소를 봤는데 젖이 퉁퉁 불어있는 거예요. 이거 젖을 안 쪄줬네? 그래서 급히 들어가서 열심히 젖을 짜고 나오다 보니까 그 옆에 돼지들도 아침에 먹이를 안 줘서 꿀꿀거리고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돼지 먹이 줘야겠네? 돼지 먹이 주고 나오다 보니까 외양간 청소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게 너무 더럽단 말이죠. 그래서 물 끌어들여서 외양간 청소를 끝내고 나니까 해가 지고 있더라는 거지. 농부는 결국 아침에 결심했던 트랙터를 사와서 밭을 갈려던 일을 못하고 지치고 지친 채로 그날 밤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문제가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눈앞에 터지는 일을 다 해결하다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려다가 허겁지겁되다가 탈진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급한 일이 다 중요한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불 끄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날에는 많은 걸 해볼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저도 30대 때는 20, 30대는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목사하면서 리더십 강의도 가고 지방대학의 겸임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걸 해보았지만 이제 개척하고 나서 40대에 들어서서는 딱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양에 집중하죠. 이제는 젊은 날에 가던 모든 외부 집회나 행사 이런 것을 거의 99% 안 가고 목회에 집중합니다. 목회에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이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일이 있지만 위임할 건 다 위임하고 절대 위임이 안 되는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고 이 말씀은 그 심장의 엔진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 훈련에 아주 최우선 순위를 두죠. 그게 담임 목사로서 저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목회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하다면 가정을 하나님 기쁘시게 든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비전과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저도 이런 일대로 하고 지쳐서 쓰러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3, 40대로 가면 갈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좁혀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축적되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막혀버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꽃병을 깨뜨린 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꽃병 누가 깼느냐고 막 가족 구성원들한테 소리치니까 아들은 시침을 뚝 떼고 모른 척했지만 가슴은 콩닥콩닥합니다. 그리고 몇 주일 동안 이 아이는 마음이 찝찝하고 죄책감이 가득해서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재미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꿈에도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를 지켜본 못된 누나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아빠한테 일로 줄 거다라고 동생을 협박하면서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켜 먹었어요. 가엾은 꼬마는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네가 그 꽃병을 깨뜨릴 때부터 나는 다 보고 있었어. 나는 언제쯤 네가 와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까 기다리고 있었다. 저 꽃병이 아무리 귀한다 하들 우리 아들만큼 귀하겠느냐? 나는 이미 처음부터 너를 용서했다. 걱정 마라.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아이는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뛰쳐나가면서 못된 누나를 보고 흥 하면서 그냥 확 나면서 당당하게 살았지. 이 누나를 마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의식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지려고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우리 속에 병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막혀 있으면 피곤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피곤을 깨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낙담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 까닭에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다. 27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만 견디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70년을 가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너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나 같은 것은 잊어버리셨나? 그러면 섭섭해집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포로 생활이 주는 육체적인 피곤도 컸는데 이런 절망감까지 겹치니까 그들의 하루하루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이 너무 이 힘든 시간이 오래가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우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남편을 좀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지 몰라서 같이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한 분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기도가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대해 섭섭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때에 들어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는 접수되었고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갈등이 쌓이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오래 가슴에 축적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거기 있어요.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받은 상처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그 미움의 방에서 내보내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사람 태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5년, 10년째 갖고 가게 합니까? 바로 마귀죠.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건 마귀를 끼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항상 문을 오픈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마음에서 놓아보낼 때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랜 시간 미지근한 예배가 축적되면 우리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키엘케 쿄울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예배, 열정이 사라져버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그래도 교회 안 가면 혼날까 봐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쁨도 감동도 없는 예배가 계속되면은 이상하게 지쳐요.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로 주재원으로도 가시고 지방에 발령받아서도 가시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예 저 작은 개척교회 가서 도와줄래요. 좋은 말씀 같지만 그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동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교회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야지, 은혜를 못 받고 미지근한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도와주러 간다, 번아웃 될 것입니다. 번아웃 되면 시험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고갈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정할 때는 정말 여러분 높은 수준을 가지고 내게 뜨거운 예배를 충만케 해줄 그런 교회를 택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쌓인 피곤을 극복할 것입니까? 세상은 정관장을 먹으라고 하죠. 아니면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CF 카피도 있었죠. 서구 선진국들의 문화는 베케이션 문화예요. 휴가를 칼같이 지키는 문화. 이제 우리도 서구화돼가지고 휴가 문화가 참 많아요.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은 휴가 엄청나게 합니다. 프랑스 파리는요, 7, 8월에 파리 사람은 파리에 없어요. 한 달 이상씩 휴가를 가버려요. 바캉스라는 말이 거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가를 가는 게 피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라면 1년에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는 서구 선진국들의 자살률이 왜 휴가라고는 꿈도 못 꾸는 가난한 방글라데시 이런 데보다 훨씬 많겠어요. 휴가가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니에요. 우리도 휴가 갔다 오면 또 휴가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휴가가 또 필요해요. 휴가 후유증이라고 하지. 그게 인생의 만성적인 피로로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피곤할수록 하늘을 보는 사람 보셨어요? 피곤한 사람들은 100% 고개를 떨구고 땅을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휘죠. 피곤해지면 땅을 보게 돼 있어요. 한숨 쉴 때 하늘을 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쉬죠. 우리가 피곤한 사람은 항상 땅의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더 절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이 힘들 때 땅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롯도 떠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땅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상을,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것은 starry host,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별들이 아주 멋있는 뭐 몽골 하늘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6, 7천 개가 된다고 하는데 실은 그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행성 시스템이 100만 개가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우주에는 그 정도 사이즈의 은하계가 무려 2천만 개가 넘습니다. 뭐 그 끝도 없는 대우주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에너지와 움직이는 궤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진해 해군기지에 가서 들었는데 이지삼 함대 한 대가 진해 해군기지에서 제주도까지 훈련 갔다 오는데 기름값만 5천만 원이 엄청난 에너지 동력이 들죠. 부담 한 척이 진해에서 제주까지 왔다 가는데 5천만 원 기름값이 든다면 이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기름값이 도대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지구뿐이 아니라 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돌리신단 말이죠.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멈춰있는 것 같지만 실은 초당 3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는 초당 30km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초당 30km면 어느 정도냐? 음속이 340m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음속이 9배 되는 속도예요.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게. 그런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별들과 유성들이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방의 궤도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혜성 하나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실수로 궤도를 이탈했다. 지구와 충돌한다. 큰일이 나죠. 해일이 일어나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태양빛이 가리고 불바다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성들과 유성들이, 행성들이 하나도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주관제탑에서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십니다. 매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2,500명이 넘게 죽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교통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게 죽는데 그 몇 억 배 사고율이 높아야 될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너희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자기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입을 쩍쩍 벌리는 게 있습니다. 홍해 가르는 기적 같은 거 말이지.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거 안 되네, 이거 젊었을 때는 했는데 이거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끙끙대면서 막 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 걸리시면서 이렇게 막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간단하다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 7080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그 찬양을 무슨 생각으로 부르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움직이는 건 달라요. 아버지가 가난하면요, 아들이 어디 가서 돈 쓸 때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남 도와줄 때 걱정하고, 아버지가 몇 조 단위의 부자인 아들은 당당하게 쓰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피곤한 자에게 휴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피곤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인데 그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이 기도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열 때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기도의 사람은 몇 배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 선교적인 요충지라고 주목하고 많은 인력과 재정을 10년이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비참하게 열매가 안 나와요. 마침내 선교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선교 스테이션은 클로즈해야겠다, 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하기 직전에 원로 선교사님 한 분이 밖으로 나와서,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한숨을 쉬다가 문득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원로 선교사님 가슴에 찡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 전략적 요충지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그만둘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사회에게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을 나누고 다시 한 번만, 1년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파이널 1년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인도 선교 역사상 초유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15,000명이 모이는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백기를 던지고 싶은 그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이 고갈되었을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해달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소년과 장정은 아이들과 청년들 인구 중에서 가장 프레시한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칠 수 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안 지쳐요? 안 비틀거려요? 오늘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라도 내일 갑자기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강하던 사람들이 안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들만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능력을 받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능력은 중력을 이기는 비정상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겠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 다른 박질은 단기전 승부예요. 팍 뛰어야 되는 단기전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고 걸어가는 것은 느릿느릿 버텨내야 되는 장기전 상황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면 우리는 단기전에서도 안 지치고 장기전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앙망한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those who hope in the Lord, 그를 소망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those who wait on the Lord, 그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백기를 들 때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힘든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고 도저히 응답이 없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가 바로 응답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잡아야 기적의 브레이크드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잖아요.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빠지죠. 그때는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라 물의 힘을 자기를 맡길 때죠. 우리가 기다린다, 기도한다 이걸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보는데 그 수동적인 잠잠함이 오히려 능력의 터닝포인트예요. 자동차가 기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시동 꺼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40일을 신년을 새벽 기도로 깨우는 우리의 올 한 해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히브리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쉼표예요. 다윗이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셀라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가만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before 셀라랑 after 셀라가 완전히 달라요. 셀라 시간 전에는 그렇게 거칠고 조급하고 화가 나 있고 탈진도 있었는데 셀라 이후에는 사람이 감정이 가라앉아 있고 침착해지고 미래지향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다윗은 이 셀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셀라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거예요. 셋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포장마차 가서 소주 까죠.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남자들은 지치면은 포장마차 가서 소주 나누면서 신세 안탄하고 여자들은 동네 평상에 앉아가지고 입하고 떨면서 막 남편 욕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누구 욕도 같이 해주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러면 당장은 스트레스 해소는 돼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반전이 오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둘러싸야만 됩니다. 그냥 앉아서 신세 한 단만 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친구, 그런 부모, 그런 친구 동역자들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러기 때가 B자 대형으로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대열로 날아가는 것은 앞에서 나는 기러기들이 날개를 저으면 뒤에서 따라오는 새를 위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전체 기러기 때가 자기 혼자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를 더 멀리 난대요. 빗자 대형으로 그렇게 날면 길도 잃지 않고 힘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리합니까? 누가 세대갈이라고 했어요. 이 기러기 때에게 있어서 이 빗자는 그야말로 빅토리 사인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빅토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날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 새가족 등록 안 하신 분들 꼭 등록하세요. 네 번째로, 이건 좀 프랙티컬한 팁인데,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 기도와 영적인 것만으로 이 피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육체를 잃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식습관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으로 안 되는 병은 약으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니엘 금식에 동참하고 있는데 첫 주가 제일 힘들어요. 커피 끊고 고기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좀, 저도 그렇지만 좀 몽환 증세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1일을 그렇게 해보는 것은 우리 몸을 디톡스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1년 내내 다니엘 금식을 참고 해서 드시는 게 좋죠. 포만감을 느낄 정도에서 한 70% 정도 절제해서 드시고, 채소와 생선 많이 드시고, 과식, 폭식, 결식, 젊은 분들 야식 멀리 하시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음식을 이제 섭취하셔야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건강에 교만은 갖지 마세요. 자기 체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나는 감기도 안 걸린다. 감기 걸리는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막 5,60대가 되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막 찬 개울물에 들어가서 막 냉수욕하고 그러다가 막 들어놓으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에 교만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교만이 좀 있었어. 그러다가 30대 때 정말 몸 아까지 않고 일을 했어. 그런데 40대 초반에 턱 안면마비가 왔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끔씩 경고를 주세요. 그러면 이석증에 걸려서 한동안 일 못하기도 하고, 작년에도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건강에 교만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자기 체력에 그래서 한계를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수영도 하시고 테니스도 하시고 팔굽혀펴기, 스쿼드, 플랭크 뭐 다 하시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회사에 19층을 매일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막 땀이 뻘뻘 난다는 거예요.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붙여서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 여러분, 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의외로 저질 체력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청계산 등반을 반밖에 못하고 내려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은 성지순례 가면은 막 날아다니세요. 보니까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그분들은 소년 시절에 다 걸어다니셨는데, 요즘은 잘 걸어다니지도 않고 편의점에서 막 김밥 도시락 먹으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체육도 안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쳐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들도 운동하시고 식습관 바꾸시고, 교회가 이거 다 해주잖아요. 다니엘 금식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크고 작은 힘든 일이 막 일어나면은 우리가 지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힘든 여러 가지 일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Look at the big picture. 하나님이 큰 그림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50여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데럴이라는 이름의 한 흑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데럴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의해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남의 집이 아주 신앙 좋은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데럴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도 이 데럴이 7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데럴은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이 집 저 집 이 foster parents, 이 위탁 부모들의 가정으로 진전하면서 컸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동네 위탁 부모들이 뭐 자기들도 형편 안 좋으니까 이 데럴은 툭하면 세븐일레븐 가게에 불빛 앞에 앉아서 교과서 들고 공부하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숙제도 하고 뭐 점심도 자주 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린 데럴은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낡은 성경책 하나 돌아가시면서 유물로 줬어요. 그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도 12살 꼬마인 내가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굶지 않고 밥 좀 먹고 싶고 포근한 침대에서 잠 좀 자보고 싶고 냉장고를 열면 좀 음식이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은 게 그게 욕심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데럴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견뎠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침내 교단에서도 아주 떠오르는 젊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TV에서 설교하게 되었고 그의 TV 설교가 전국으로 방영되는 첫날 어느 날 뉴욕의 한 노인으로부터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 헐레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친아버지는 노인 정양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웰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젊은 세월을 살아온 결과였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낳은 아들을 남의 집 문 앞에 버린 그 죄책감을 잊지 못했는데 TV로 나온 이 젊은 설교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럴한테 버린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다들 슬럼가에서 술과 마약과 섹스와 범죄에 젖어가지고 몇 번씩 감옥을 갔다 나온 전과자들이에요. 그래서 데럴, 아빠 엄마가 감당 못해서 남의 집 앞에 버린 이 데럴만 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제가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저 형제들과 같이 키웠더라면 나도 슬럼가에서 저런 전과자가 되었을 텐데 아버지 엄마가 어렵다고 나를 신앙 좋은 할머니의 집 앞에 버렸기 때문에 그 할머니한테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워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오늘날 목사가 되었군요. 하나님은 정말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군요. 그가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크고 작은 억울하고 힘든 일,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섭섭하고 힘든 고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언젠가는 축복의 큰 그림으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너무 한숨 나오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로 다운로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